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인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무엇이 나쁜 거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해서 옛날에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문지방을 절대 밟지 말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 옛날 문틀은 나무로 만들어서 쉽게 부서지거나 틀어져서 문이 안 닫히게 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못한 게 교육한 것이라고 들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단단한 철로 만들어서 밟아도 상관없거나 아예 문틀 없이 문만 달아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교육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네, 요즘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옛날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상황과 분야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옳고 그름을 반드시 결정해야만 하죠.
네, 맞아요. 당장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우리 마음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도 되는 영역이 있고 내가 원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걸 포기해야 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결정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로 이 세상에서는 착취와 폭력,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대립하면 결국에는 끝도 없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던 솔로몬 왕처럼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죠.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올바른 의사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원리와 규칙으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타락한 세상 나라들은 사실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도 결국에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통제하니까요.
세상 나라는 권력자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권력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세상 나라들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운영되고 유지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고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신 예수님이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크다는 건데 그런데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기 쉽고 상대방을 악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사람은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랬다면 이해하고 편을 들게 되고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면 강하게 공격하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우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거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모세 때부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막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얻기 위해 직접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네요. 무조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선택이 없었겠어요.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던 만나라는 식량도 이제 공급이 끊겼잖아요. 버틸 수 있는 식량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식량을 마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앞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군 편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리고 전투를 앞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소개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편이라는 것 아닌가요?
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라 굳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급할수록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알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는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각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죠. 문제는 그 소원들이 언제나 선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의 뜻을 너희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배워주십니다.
단순히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인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나 종교, 가치나 사상을 따른다고 생각하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거겠죠?
오늘 점심으로 내가 뭘 먹을지 정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정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이나 사상에 따라서 서로 전쟁까지 벌이게 되니까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지혜를 배워줍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도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죠.
훨씬 시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끼어 맞춘 사상이나 신들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유혹받기 쉬운 우리의 본성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자기와 결혼하자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니 집을 팔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 등 별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하나하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에 가깝습니다.
네, 요약하면 일일이 모든 결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큰 뜻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악한 것과 구분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죠.
단순히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뜻과 비슷한 것 같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오래 참고 악한 일을 겪더라도 악하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모양의 악이든지 거절하고 버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네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도 따를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겠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 중에 우리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결정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조차 못하는 눈먼 사람 같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멀게 한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뜻에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는 이미 죄가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나 자기 욕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정해주시면 좋겠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겠죠?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항상 대신해 주신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나 인형 같을 테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사람들끼리 누가 맞냐 틀리냐를 결정할 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뇌물받을 필요도 없고 이득 볼 이유도 없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절 위에 올라갈 때마다 기준이 바뀐다면 우리가 그 저울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저울 주 위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믿고 잘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답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정답을 맞춰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간다는 큰 뜻 안에만 있다면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을 배웠어요. 세상의 기준이나 뜻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죠. 잘해보겠다고 결정하지만 악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북조선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학교나 교회에서 토론이나 논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학생 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시켜서.
아, 그렇군요.
저도 수업 중에 많이 했습니다.
네. 자, 학문이든 정책이든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토론이나 논쟁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감정싸움으로 변질되어 논의의 본질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물어뜯는 일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에 얼무지를 놓고자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토론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공격을 위한 말들만 난무하게 되죠.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비방과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중 셋째 날이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은 교회사에서 논쟁의 날이라 불릴 만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혈투에 가까운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굴을 놓으려고 다가왔을 테니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공격을 받으셨겠네요. 십자가를 앞두고 무거워진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을 쉴 틈 없이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주눅들지 않았고 진리로 상대의 논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토론과 논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옳은 것,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군요. 예수님처럼 진리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전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뒤엎어버렸던 예수님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성전에 다시 찾아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의 모든 것을 맡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뭘 가지고 따져 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했죠.
성전에 관한 일들은 자신들의 권한이지 예수님께서는 권한이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로 답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나눌 말씀인데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셨는데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니면 사회를 소란스럽게 한 사람에 불과한 자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양자 일택의 질문임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말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사실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들은 그 유명한 표현인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진리를 은폐한 채 유불리만을 따라 말하는 태도가 가증스럽네요.
네,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에는 한 사람, 포도원, 농부, 종, 아들이 나오는데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인데요. 포도원을 만든 바로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그렇군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 수확된 포도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망대를 세워 도적들로부터 보호하게 했군요.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 일군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까지에는 최소 5년이 걸리는데요. 5년이 되기 전까지 농부는 상납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주인은 포도 수확 때까지 경제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주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도 종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했었는데요. 여기서의 포도원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늘로 두르지 않고 자원을 공급해 주시지 않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한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농부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것이겠지요. 막대한 시설 투자가 들어간 좋은 포도원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타국으로 떠날 리 없죠.
맞습니다. 믿을만 해서 맡긴 것입니다. 포도 수확 때가 되었고 포도원 주인은 소출 얼마를 받으러 종을 보냈습니다. 소출 얼마라는 것은 극히 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필요해 받으려 했다기보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시고 아름답게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게 경영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맡은 자, 청지기,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과 물질, 은사, 가정 모두를 내 개인의 소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정 은사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용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멘.
그런데 농부는 주인에게 소출 얼마를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었는데 심히 때려 거저 보내기도 했고 또 다른 종을 보내면 머리에 중상을 입혀 능욕하며 보냈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을 넘어 폐륜적인 농부였고 포도원을 자기 소유 삼고 싶어하는 도둑놈의 심보네요.
그렇죠. 여기서 종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반역하고 탈선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살 길 마련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주고 책임져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반역이고 탈선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포도원 주인은 인내하고 참으며 여전히 기대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도둑질한 것으로도 모자라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자에 대한 처신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자함을 가진 주인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8절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느니라.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로 비유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군요.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기대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오히려 농부들은 아들을 보낸 것으로 보아 주인은 틀림없이 죽었거나 병들었을 것으로 여기고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모든 소유권이 자기들 차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은 최후 통첩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악한 일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농부들에게 주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입니다.
포도원 주임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이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결국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알아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들은 최후 통첩을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놓고 생각했군요. 그 비유의 말씀이 소름돋을 만큼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인 성도들을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출 얼마를 찾는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없다 하며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 통처부리 오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받게 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한 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도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력만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하고 꼬드기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마다 가진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상대했고 그러자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말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확실히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로 논쟁을 걸어왔지만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문제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책잡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 움직였던 거군요. 헌데 이들의 조합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도 야합하지 않았었나요?
네, 한참 전에 나눈 이야기인데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들의 야합은 일찍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도 이 둘의 야합의 목적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책잡아 죽일까였습니다.
좋은 머리, 좋은 지, 좋은 자원을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일에 사용하고 있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극찬하며 다가갑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니하니까.
실검은 성례와는 전혀 딴판으로 입에 발린 칭찬들의 향연이네요. 이런 말을 감언 유설이라고 하는데 속이기 위한 말이니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을 잔뜩 해놓고서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회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어떤 성격을 가진 세금이었나요?
네,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 화폐에는 로마 왕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엔 신의 아들 디베랴 가이사랴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바로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여서 유대인들은 화폐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로마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고 옳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교묘한 질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에겐 난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황제의 이미지가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과 너희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불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과 충돌하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대한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명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놀라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논쟁을 또 걸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 세습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어 부활, 영생, 내세, 천사, 귀신 등 초자연적인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모세 오경에 근거해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다 자식이 없고 죽었다면 신명기에 기록된 계대결혼법으로는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계대결혼법은 장남이 죽은 후 동생의 형수를 데리고 살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권 계승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여자들이 미망인이 되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미망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부활은 거짓임을 드러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현 세상과 동일한 삶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바울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현재의 삶과 다른 것 중 하나가 결혼관계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번성할 필요도 없고 결혼의 필요성도 없어집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으로 부활의 증거를 역으로 제시해 성경에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운운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지만 지금도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이 중요한 진리조차 깨닫지 못해 부활이 없다고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것에서 기인하게 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주인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최소한의 요구인 소출 얼마를 받으러 온 종들을 거저 보낼 뿐 아니라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인내하던 주인은 최후 통첩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인 그를 죽였고 주인은 결국 농부들을 멸하기로 결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패역한 농부들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에 이어 아들 예수를 보내셨음에도 그를 죽일 것이며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타락이 일어나며 예수님께서는 최후 통첩으로 오셨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경고로 받으십시오.
아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올무를 놓기 위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접근했으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측 불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독의 후회로 제사장직을 세습해온 사독의인들이 예수께 접근해 초자연적인 역사, 즉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로 칠 형제가 동일한 여인과 결혼한 후 부활하게 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도 살아있는 진리의 지식이 되지 못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또 어떤 경고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해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권면하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논쟁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알려주며 세상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충돌하지 않음을 가르치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계대결혼법에 의해 칠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으며 논쟁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알려주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꼭 갖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최고